예, 오늘 길도 미끄럽고 눈도 와서 날씨가 참 힘든데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오늘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비대면 예배 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모니터로나 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응원하시라고 한번 힘껏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쉽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에게 셀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기세가 등등하고 마치 세상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허망한 죽음을 맞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지 주님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울이 죽음을 맞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또 의미하죠.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비교적 간단하게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전사했다 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기록이 전부가 아니죠. 누구나 죽을 수 있고 특별히 뭐 왕이라든지 전장에서의 최고 사령관, 전시 사령관은 싸우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한 죽음 그 측면보다도 그가 왜 죽었느냐,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그 인생을 매듭짓나,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사울의 인생을 끝맺나, 이런 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처리하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죽음을 대비해야 할 것이고 또 죽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예를 갖추어야 하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28장에 이어서 이 본문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준비되어 왔고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 지금 북부 전선에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북쪽 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다윗은 가장 남방 네게브 제일 남쪽에서 그것도 블레셋 땅 안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리적으로 정반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고 비록 작은 전쟁이지만 다윗은 시글락을 거쳐서 붓솔 시내를 건너서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모든 전리품을 거두고 승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지금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이 죽음은 사실 다윗의 한 시대를 열어젖히는 한 막의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단락을 지어야 했을까요? 예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길이로 보면 결코 사울은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년간 왕위에 있었다면 굉장히 나름대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냐는 것이죠. 사실 그는 집권이 2년 차 되던 때에 첫 번째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주 충돌했어요. 자주 부딪혔습니다. 결국 진멸해야 될 가나안 7부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이고 또 끝까지 내어쫓지 못한 까닭에 그들을 진멸하지 못한 까닭에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사기를 거쳐서 이 사무엘 상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사사시대 전체는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실패한 일종의 이 통치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에 따라서는 괜찮은 때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그 땅 가운데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제도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사무엘을 달랩니다. 왕을 허락하라, 하도 때를 쓰니까 왕 실습 제도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잘 다스렸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몫을 요구해서 왕을 얻긴 얻었는데 사무엘은 근심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런 폐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왕을 때를 써서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줬어요. 처음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2년차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경고장을 받게 돼요. 불과 집권 2년째인데 그게 13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1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이렇게 쓰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좋겠어요? 아니 왕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제 왕된 지 불과 2년째인데 예. 사무엘로서는 사실 이 이래만에 가겠다 그러다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사울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끝까지 좀 기다리는데 1회째가 되어도 안 왔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 아닙니까? 물론 1회가 다 지난 건 아니지만 아니 백성들은 자꾸 떠나기 시작을 하고 일부는 동굴에 숨고 전쟁이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길갈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드렸는데 사무엘은 오자마자 이런 예언을 전한단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보면 알지만은 요나단이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고 적진을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부자가 어떻게 보면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사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각인이 됐겠어요? 사무엘의 이 예언,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붙들려서 더 이상 한치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최후 통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드리지 말았어야 할 월권, 번제와 화목제를 주도해서 안 될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제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 이 경고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죠. 그는 두 번째 경고, 치명적인 경고를 또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경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정말 왕위가 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울은 그 경고의 의미를 놓쳤고 또한 오해했고 또한 자기에게 잘못 적용했어요. 그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게 15장 22절 23절이에요.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축출선언이에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이끌었지만 아각 왕을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요.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는데 안 했습니다. 전리품은 다 태워 없애야 되는데 좋은 건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두 번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어요.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왕위에 뭐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 상반된 모습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이 지금 왕이에요. 여전히 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중에는 이미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뭐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번연이 뭐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마 목사라는 타이틀을 타고 달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자꾸 어기거나 하면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오간대 갖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몸부림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산다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두려워한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버린 왕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후로 이 2차 경고를 무시한 사울에게 닥친 일들은 말이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런 오직 관심이 다윗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이없게도 그는 모든 국가에 힘을 기울여서 그를 추격하고 그를 죽이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악신에 시달립니다. 귀신에 시달려요. 시기심을 어쩌지 못합니다. 폭발적인 분노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예. 다윗에게 그냥 가까이 불렀다가 그냥 창을 두 번씩이나 던져서 그를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감싸두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가 차서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하도 쫓아오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쫓아다녀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싸우면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왕이라면 정신이 번쩍 들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왕권이 주어졌는데 이 왕권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니, 다윗 자신이 난 죽은 개나 벼룩만도 못한 놈이라는데 저놈을 내가 잡으러 다닌단 말이야? 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니? 누구를 쫓아다니는 거니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은 정신없이 지금 쫓기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침략을 했는데, 다윗이 블레셋 땅 안으로 망명을 들어왔는데,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다윗이 자기 영토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수순이 뭐예요? 전면전이죠. 뭐 전쟁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을 쫓으러 다니는데 나라가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면전이 발발한 거예요. 전쟁은 어이없게 너무 쉽게 끝납니다. 한 번도 기선을 제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 아들 셋 다 죽습니다. 전장에서. 그리고 블레셋의 궁수들이 사울 왕에게 집중하는 바람에 그는 중상을 입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6절이에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당시 패색이 짙어지거나 뭐 패전하게 패전이 분명해지면 뭐 왕이나 최고 사령관에게는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이 강요받는 것이죠. 하나는 끝까지 싸우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수치를 겪기 전에 생포당해서 온갖 고통과 뭐 고문과 부끄러움을 겪기 전에 그냥 자결할 것인가 택하는 거예요. 뭐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되게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결을 택했어요. 무기를 든 자란 뭐 호위대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뭐 일설에 따르면 이 호위대장이 그 전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베 양민들을 학살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작자다라는 설이 있지만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죠. 어쨌든 그에게 내 목을 뭐 쳐라든지 무슨 뭐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본인이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위대장 하던 친구도 따라서 그렇게 뒤를 따라가죠. 뭐 옛날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혼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날 아들, 세 아들 다 죽고 가까이 있던 모든 뭐 측근들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뛰어난 군사들도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한 지도자의 이 비참한 말로가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자결하는 버릇,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뭐 요새는 자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울 왕과 같은 이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결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도 있고 들어 있어요. 사사기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9장 54절을 보면은 사사기 9장 54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게 성을 공격하다가 성루에 있는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맷돌에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름도 모를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머리 깨져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기든 자에게 호위든 자에게 이제 죽이라 하니까 이때는 이 무기든 소년이 무기든 청년이 이게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어이없거든요. 자기가 모신 죽은이 여자 맷돌에 맞아 죽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죽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죽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이런 악한 자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내 주어진 일의 소명의 직책에 합당한 죽음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한 인생조차도 과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할 것인가, 그래야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합당한 죽음인가를 적어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생각 안 해보신 표정으로 이렇게 뭐 잊지 마시고 어떻게 죽어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죽음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을지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아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서 그 사명의 결과 죽음을 맞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다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죽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삶의 선배들이 중요하지만 그 선배들이 죽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로마 시대 때 순교사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다 마쳤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기꺼이 당했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는 어떻게 죽었으며? 예?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어요. 책이 한 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어떤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죽음인가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사람처럼 뭐 안 죽을 것처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한번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뭐 장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 뭐 황망하게 장례식을 치는 사람들 소식도 들리고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밟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덜렁 유골함 하나만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뭐 통고를 받는 이런 죽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는 뭐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야 할 건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죠. 사실 삼손 같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눈밖에 난 삶을 여러 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에게 생포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을지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는 비록 살아있는 동안 사사로서 삶을 충분히 제대로 못 살았지만 이 지금 눈이 뽑히고 기껏 맷돌이나 돌리면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신전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지만 그는 사사로서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맞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는 이런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도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 적을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죽음을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죽음을 죽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이렇게 잘 살려고 합니까? 잘 죽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병원 왜 다닙니까? 왜 헬스클럽 왜 다니세요? 그럼 잘 죽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가 아니라 잘 죽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잘 살았다 잘 죽었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요 소명의 끝자락에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죽음은 영생을 여는 입구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그 죽음마저 슬퍼하지 않지만 어쨌건 그는 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결과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온통 그냥 떼죽음을 하게 만든 처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7절 이런 결과가 나요.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골짜기 저쪽이란 이스라엘 건너편 쪽에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 전략을 어떻게 짰는가 하니까 그쪽을 차단하는 바람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연합할 수 없도록 하는 바람에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방관자적으로 있다가 전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어지자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요단 건너쪽이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에 있는데 이들도 물론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들도 피란을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 유다 북은 젖혀놓고는 나머지 많은 영토들을 잃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왜 세워졌냐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어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죠. 우리가 왕이 있어야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뭐 집이나 땅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왕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 가장 많은 땅을 잃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맞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사제도를 싫어하고 왕제도를 요구해서 왕제도를 실습해본 결과 초대왕 사울이 낳은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게 결과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 안 해주고 안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셨어요.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기록에 가면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원인을 다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기록에 따르면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적어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경고, 2차 경고 때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성경 말씀보다도 내 계획이나 뜻이 늘 앞선다면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건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순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런 죽음을 죄값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죄값을 치른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죽긴 다 죽는데 신앙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순교의 길이 될 것이냐? 너무 순교라고 한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뭐 목이 잘리고 무슨 뭐 고문받다 죽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그 뜻에 따른 삶을 살다가 죽으면 순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뭐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는 내가 다 행했지만 그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건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이유는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 신접한 여인에게 가지 말아라. 그거는 뭐 정말 레위기 20장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말이죠 정말 참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끊는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니까 여기 가서 자꾸 묶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저는 자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길흉을 말하는 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길흉을 알고 싶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알고 싶습니까? 관심을 아예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안 좋은 일에는 없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은 있겠죠. 세상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좋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아예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뭐 일일 운세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재미삼아 해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중파에서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왕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 무당들을 쫓아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한 게 끝입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반만 순종했어요. 뿌리를 뽑으라고 했는데 가지만 자른 거죠. 그랬다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꼴을 보인단 말이에요. 답답하다고 그게 쫓아내다 그래도 찾아가요. 그게 죽음을 맞은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물었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억울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안 물었습니까? 정말로? 28장 보시면은요 그가 어떻게 물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6절 7절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도 물었는데 답을 얻지 못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었다 그러고 하나님은 안 물었다 그러고 이 간극은 어떻게 좁힙니까? 한쪽은 물었다는데 한쪽은 안 물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떠나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질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일어났다고 물어봐야 답을 얻을 까닭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무슨 뜻이 그렇게 궁금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관심이 없고 자꾸 내 뜻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길흉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선포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물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꿈도 안 꿔지고 우림도 대답이 없고. 옛날에 그 우림과 둠밈도 뭐 빛깔이 좀 변해서 그 뜻을 분별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전혀 미동도 않은 것이죠. 사무엘 죽고 나서 무슨 선지자도 없어요. 그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나는 갔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안 물어서 지금 그랬다는데, 나는 내가 안 물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물었습니까? 여러분, 이 간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한 답은 뭡니까? 죄가 가리워져서 이미 우리한테는 답할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앞에 앞부분에 한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존중하는 대가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고 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경멸하는 태도를 보고 대답을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못 받냐의 갈림길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루 종일 묵상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종일 생각하다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수록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붙든 말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야 생각의 가닥이 잡히고 생각의 방향이 선연해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죽을 듯 끓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물은들 무슨 대답이 들리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걸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다윗 시편 18편. 시편 18편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찾은 거 이거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 한번 같이 읽어요. 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어떨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저렇게 다윗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특해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르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나? 그런 두려움이 가끔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자꾸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절 말씀이라도 내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빈 거예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뭐 얼마나 가지고 뭐 갈 게 있습니까? 그저 단 한 절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뭐 사울은 모두 다 그냥 다 끌고 죽으러 간 거나 마찬가지. 무슨 집단 자살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 한 지도자의 부당한 결정이나 분별력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자,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당시 전쟁 관행입니다. 이제 밤에 싸우고 나면 누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날이 밝으면 전부 와서 이제 전사자들, 적군들의 시체로부터 그들의 소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죠. 뭐 옷을, 갑옷을 벗기기도 하고, 뭐 귀중품이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죽었는지도 이제 그냥 신원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길보아 산에서 다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선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 목과 갑옷을 벗겨가지고 아스다롯 신당에 가져가죠. 뭐 신의 승리로 자축할 때니까 신당에 가져가고, 너 세 아들과 시체는 벳산 성벽이라고 그래서 떨어진 곳에서 이제 그걸 마치 뭐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듯 시신을 성벽에 걸어놓은 거예요. 참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죠.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가 참 이게 무슨 각주처럼, 사울의 죽음에 관한 어떤 각주처럼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정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을까요? 이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암몬의 나하스라는 자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면서 전부 항복해라, 안 하면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런 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당황해가지고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그러고 가서 이제 금방 기름 부음을 받고 선출된 사울에게 부탁을 했더니 울며 불며 읍소를 했더니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소 12 토막을 내서 지파에게 보내고 33만 명이 동원이 돼요. 엄청난 병력이 동원이 돼서 그야말로 암몬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 벳산이라고 하는 듯 길르앗 야베스에서부터는 2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지형이 험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들이 적군의 야음을 틈타서 적군을 피해서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 그냥 한 줄 붙어있는 말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적군이 침략해 오면 해줘야죠. 그런데 어떤 주민들도 그걸 아는데 길르앗 야베스만은 그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고 본인들이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으면 그 정도 책임지셔야죠. 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났건 400년이 지났건 2000년이 지났건 그 일을 오늘 현재로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합니다. 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뭐 40일 기도, 세일의 기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감사부터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라지압에서 주민들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을 어떤 태도로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성탄절날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어떤 것도 되갚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것만이 그분께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편하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며, 한 시대가 어떻게 끝나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찾아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는 안 될 죽음의 모습으로 죽은 사울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한 해가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생의 삶과 죽음이 정리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죽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음을 맞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살아냈던 삶도 기억하지만 그들이 맞은 죽음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신실한 삶과 죽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서 누렸던 40년의 시간이 허망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 아들들이 모두 죽음을 맞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음으로 치닫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살리러 오신 주님 만나서 살리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님, 무슨 일이 있건 어떤 일을 겪건 어떤 직업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사람 살리는 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거저받은 것이라면 구원을 전하는 데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신실한 발걸음, 변치 않는 발걸음, 은혜를 잊지 않는 발걸음, 주님께 기억하고 감사가 물밀듯 밀려와서 그 감사가 우리 삶의 향기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